함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2절 그리고 3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네.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장막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 나눕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퇴사를 이루어 주셨으니 우리 영혼이 기쁩니다. 우리 영혼이 감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순종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이 아름다운 일, 이 놀라운 일이 여기 측면에 있기까지 헌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 고마워요.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월 1일, 올해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본문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맞추면 오늘 밥을 제일 먼저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네. 축복이었어요. 근데 앞에가 뭐가 있었어요? 저 뒤에 음향실에 마이 세컨드를
갑오년의 축복.
갑오년의 축복. 예, 네, 맞았습니다. 저는 자기 영상 찍어서 컴퓨터에 올리니까 두 번 보니까는 잘 알아봅니다. 갑오년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것을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래서 사막의 길을 광야의 강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약 1년 정도 예배 초설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1년 전에부터 계속 기도해서 찾아보고 하나님이 막으시고 근데 1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54장 3절 어느 본문에 있는 3절에 내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 예배당 초소를 위해서 여기저기 선율을 넣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2분 거리에 있는 교육관에서 가까운 2분 거리에 있는 이 게이트웨이 침례 교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하시고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갑자기 제가 이 핀마이크를 쓰면서도 불구하고 여기가 마이크가 있는 것처럼 제 몸이 다른 데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보게 되는데 조금 있으면 제가 움직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8년 전, 2800년 전에 그러니까 BC 8세기경에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이 분열한 시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마치 우리 한국의 남북처럼 나눠듯이 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갑자기 하더니 갑자기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먼저 선포를 합니다. 먼저 경고를 합니다. 어떤 경고를 하냐면 너희들은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했더니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씀을 떠나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느냐. 근데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언제 외쳤냐면 이사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기 20년 전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그렇게 외쳤어도 북왕국 이스라엘은 왜냐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급기야 어떻게 되냐면 BC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왕국은 멸망을 했고 이제 이사야의 선지 활동이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남왕국 유다로 돌려집니다. 이제 남왕국 유다에서는 어떻게 생활했겠어요? 여전히 남왕국 유다도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쫓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 정신 차려라. 너희 이웃 백성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기억해라.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시켰듯이 너희가 정신 차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을 섬기면 너희들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희들에 와서 너희들을 공격해서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죽어라고 선포를 하고 예언을 하고 선지자적 활동을 했는데도 유다 왕들이 그다음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를 않고 끝까지 목이 고든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BC 586년 다 발려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남왕국 유다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잡아가 버립니다. 바로 경고를 했는데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선포를 하고 나서 오늘 54장 이 본문 말씀을 이사야가 하나님부터 받은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에게 열심히 선포를 한 다음에 너희들 계속 그렇게 하면 바벨론 나라가 너희들 와서 잡아갈 거다. 그래서 너희들을 심판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너를 너무나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번성하게 해줄 거라고 하는 예언을 이사야가 100년 후에 있을 일을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 아직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인데도 100년 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100년 후에 그들이 잡혀가서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성경에 무슨 예언을 할 때는 항상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이중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이중적 해석을 해야 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그때 그 시대에 당면에 있는 시대적인 예언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똑같이 적용되는 미래적 의미로서의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대부분의 예언은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적 예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실제적으로 시대적으로 직면에 있던 그 남왕 유다가 바벨론이라든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때가 되면 그들을 모아주실 것이다. 다시 오게 해줄 거라고 하는 예언이면서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이사야 53장 전장은 뭐냐면 53장이잖아요. 53장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받을 그 고난의 종으로서 메시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53장과 54장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부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많은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고 번성하게 되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기저기 흩어졌던 이방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이중적인 예언이 바로 오늘 54장 1절로 3절 속에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하나님께서 이 장막터를 왜 넓히라고 했는지 그리고 이 왜 노래를 하라고 했는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우리가 여행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뭐 할 저다?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홀로 된 여인, 자식이 없고 남편이 없는 홀로 된 과부의 이 여인으로서 여러분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표현입니까? 자식이 없는데, 그리고 남편도 없는데, 너무나 고생이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노래해라. 잉태하지 못한 너 노래해라. 임신하지 못한 너, 그 다음에 출산하지 못한 너 노래해라. 산고, 자식을 낳아서 열심히 수고하여 길러보는 이 산고를 하지 못한 너도 외쳐 노래해라 하는 거예요. 노래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지금 자식이 없고 남편은 잃어서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는데 노래를 하라. 그런데 바로 3절에 그 노래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젠가 네가 어떻게든 좌우로 퍼지면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해서 남편 있는 그 가정보다 훨씬 많은 자식들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찬양해라, 노래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어떻게 찬양으로 어떤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고민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했는데 저는 이 두 가지 찬양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부르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말씀하고 여기 가사를 띄워줄 테니까 한번 찬양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며
아멘. 주님께서 하신 일이 그저 광대할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러한 찬양과 노래가 수없이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3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그랬습니다. 좌우로 퍼진다는 의미가 뭘까요? 바로 회복과 하나님께서 번성을 허락해 주신답니다. 그 다음입니다.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했습니다. 열방을 얻으면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그곳은 영적으로 풍요로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복과 번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적 풍요로움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은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이유에 대하여 어떤 시편 기자는 실제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돌아온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시를 썼어요. 우리 시편 126편 말씀 여러분 가진 성경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이 말씀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시편의 한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로 찬양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실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사야가 예언한 이 내용대로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올 때 또 시편 기자가 이걸 보고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런데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걸 비유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돌아오게 주신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보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에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한 가지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이 누구냐? 여러분 볼 때는 잉태하지 못한 여인, 출산하지 못한 여인, 상고를 겪지 못한 여인, 홀로 된 이 여인이 여러분 그냥 어떤 여인인가 여러분 깊이 알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부라고 하는 이 사회학적, 시대적인 그리고 이 문자적인 의미는 뭡니까? 4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입겠고 과부 때 치욕을 하실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시대의 과부, 이 사회학적으로 그때 그 시대의 과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이에요. 치욕입니다. 자신 없죠? 남편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치욕을 당하죠. 그런데 이 과부에 대한 비유적 의미는 뭐냐면은 단지 그 과부적인 사회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비유는 비유적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여인과 같다는 거죠. 비유를 한 겁니다. 왜요? 너무나 나라가 뭐하고요?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왜요?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 말씀의 예언대로 보면은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대해서 포로로 잡아 대부분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유다 땅은 완전히 성전이 훼파되고
성전이 이러냐면 황폐해버리고 사람이 살 곳이 못 되고 완전히 비참하게 됐어요. 사람 몇 사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치 밥으로 표현한 거예요. 비유적으로.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저 몇 사람 살아요. 블레셋이네 주변 나라들 뭐 왕들이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의 성문이라며 하나님이 너희들 축복한다며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라며 마치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놀려놓은 것도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뭐 할 줄 알아? 아이고 너희 몇 사람 갖고 뭐 해?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너희들끼리 뭐 하는 거야? 주변에서 많은 비아냥거리고 비하 발언을 하고 조롱하고 수치를 주고 부끄러움을 주고 말로 못한 치욕을 줍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의 영적인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마치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력하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보면서 니들이 뭐 할 줄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본인들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이 여인을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좌우로 퍼지며 너희들 열방을 얻게 되며 너희 성읍들이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왜 이 여인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본문의 여인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유다의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때 남남북 유다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살고 있을 때 그러나 그 중에 이 남은 자들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세상이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지옥과 부끄러움과 조롱을 해도 우리는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해서 남한군 유다를 떠나지도 않고 끝까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남은 자, 이 여인입니다.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인을 보고 뭐냐면은 너는 열방을 얻게 되고 황폐한 성읍들이 살 곳이 되게 하고 너는 좌우로 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남은 자들 때문에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이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남은 자의 신앙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신앙의 정결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만 인생의 최고 핵심 가치를 여기고 그분을 온전히 따를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영혼을 맡기고 그런 교회에 영혼을 맡기고 살 곳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퍼뜨려지게 한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첫 번째 노래하라고 그러시더니 이번에는 뭐라냐면 장막터를 넓히라며 텐트를 넓히라며 텐트 넓히래 장막터를 넓히랍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유다 또는 이스라엘에 유목생활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것을 이 장막터의 비유를 하면 잘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막 텐트는 뭐냐면 천막은 움직이면서 맨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장막터를 살고 또 움직일 때는 또 가져가서 또 움직이고 이게 장막터, 이게 천막인데 텐트인데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니까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저 시골 우리 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뭐냐면 저희 집이 이 제일 큰 방이 시골에서 3평 정도 됩니다. 제일 큰 방이. 근데 3평 안에 뭐가 있냐면 한쪽에는 고구마도 쌓아놓고요. 한쪽에는 옷장도 있고요. 그러면 실제 사람들이 잠잘 수 있는 공간은 2평이 안 됩니다. 이런저런 물건이 차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서 몇 명이 잔 줄 아세요? 9명이 잤습니다. 아, 놀래죠. 예, 놀랄 겁니다. 그냥 우리 누님이 셋, 여동생 셋, 저 혼자. 7명하고 어머니 아버지 거기서 9명이 잤어요. 제가 생각하는데 그때는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싸우면은 저만큼 가 그래도 한 명 날 공간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최대한 엄마 아빠가 좀 가까이 보호해준다고 최대한 떨어졌으면 한 두 명 정도 들어갈 공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통해서 식구가 몇 명 되는지 아세요? 어제 세봤어요. 하나씩 세봤어요. 맨날 세지만 또 세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세봤다는 게 뭐냐면은 40명입니다. 40명. 이 누님들이 결혼하고 자식 낳고 우리 조카가 또 시집 가고 애기를 낳고 그래서 지금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래서 40명이에요. 그런데 이 40명이 한꺼번에 우리 아버님 그 칠순잔치 때인가 그 한꺼번에 우리 섬에 이렇게 들어가서 잔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7명일 때, 9명일 때는 그게 그렇게 좁지 않더니 40명이 들어가니까 공간이 안 되는 거예요. 부엌에도 자고, 아버님이 또 이상한 집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서 자고, 그 다음에 텐트를 가져가고 좀 몇 개 자고, 텐트에 자고, 겨우 감당한 걸 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부흥을, 성장을 주려면 뭐냐면은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좌우로 퍼지며 많은 열방을 넓게 되며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사건이 돼서 사람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는,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막터를 넓히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본문에서 알려주시고 있어요. 하나님,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뭐냐면 장막터 있죠. 텐트, 천막이 맨 위에 덮개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고. 휘장은 뭐냐면은 천막을 치고 나면 그 안에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잠을 잘 수 있도록 이렇게 방처럼 만드는 그게 뭐냐면은 그게 휘장이죠. 안에서 꾸미는 거. 이렇게 방 형태를 이렇게 만드는 게 이게 휘장이에요. 그 위에는 천막,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이 치는 거죠. 그럼 저는 이 휘장을 아끼지 말라라고 하는 게 뭔 의미입니까? 아끼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좌우를 퍼지게 하고 본성과 회복을 경험하고 많은 영혼들을 맡기고 이것이 황폐한 것이 사람이 살 것이 되는, 그렇게 하려면은 뭐냐면 아끼지 말라. 왜냐면은 성도님들의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줄을 길게 하라. 줄을 길게 하랍니다. 그럼 줄은 뭐 하는 의미예요? 줄은 고정시키는 거죠.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거죠. 붙들어주는 거죠. 이 천막이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 줄의 의미가 뭘로 이렇게 설명드리기 좋을까? 그러니까 저는 봤을 때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이렇게 세워주는 사랑의 줄로 이게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장막터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서로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러빙 릴레이션십이 됐을 때 이렇게 딱 이렇게 잡아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말뚝을 견고해라 그랬어요. 말뚝을 견고해라. 자, 말뚝이 뽑혀버리면 줄 넘어지죠. 줄 넘어지면 천막 찌그러지잖아요. 이 말뚝을 견고하게. 여기서 난 소리입니까? 아, 제가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 게 죄송합니다. 말뚝을 견고하게 해야 이 줄이 잡아주고, 그 다음에 줄이 잡아줘야 천막이 잡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말뚝이 견고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견고하게 해주는 게 뭘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뿌리에 깊이 박아서 우리가 견고하게 말씀에 서서 성도들 간의 사랑,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하고 주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와 재능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할 때 이 장막터는 넓혀가고 이 장막터는 아름답게 꾸며져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장막터를 넓히려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단지 우리는 건물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빅토리아에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님을 모르고 또 신앙에 낙심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섬기려면 그들을 정말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그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도록 그들을 섬기려면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장막터를 넓혀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 장막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남은 자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세상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순결함을 지켜나가고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남은 자의 신앙을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든 분들이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교회의 장막터를 우리가 잘 넓혀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휘장을 아끼지 말고 줄로 단단히 묶고 그 다음에 말뚝을 견고히 해서 하나님의 허락한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거룩한 장막터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약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저희들이 허락해 주셔서 또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대하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쁩니다. 주님 말씀대로 저희 교회의 장막터를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터인데 이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알게 해주셨으니 이 말씀 앞에 헌신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